그러면 18장, 오늘은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시작하죠. 출애굽기 18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청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 새로운 창조라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창조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창조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즉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가 뭐였어요? 혼란과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져오시는 거 아닙니까? 즉,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에서 창조가 다 끝나니 에덴 동산, 즉 무질서에서 혼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것인데 사실 처음 죄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칠판에 쓸 것을 안 가져왔네요. 지금 처음 죄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죄를 보시면은 뭐예요? 뱀이 여자한테 와서 여자가 뱀에 순종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을 하게 돼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거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는 이제 다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이 되는 거죠. 그게 새 창조, 즉,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새롭게 지금, 잡혀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해 많은 율법을 주시며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쭉 보여질 텐데, 오늘은 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그 언약의 그 내용 자체는 24장에 가야 나오죠. 그러나 십계명은 이제 20장에서 벌써 보여줍니다. 그런 사건들 전에 이드로, 즉 모세 장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방인이 하나님 가족에 벌써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구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할수 없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로, 즉, 모든 나라들에서부터 백성들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벌써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이 이드로는 지금 모세 장인이지만 이방인이죠.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구약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에 잠깐 가보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여기 컨텍스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이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구원받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건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약 수준으로 하면은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이후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서도 2등 시민입니다. 미국에 와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갖고는 차별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서도 차별받더니 천국 가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세대주의자, 즉 이런 바이올라나 지금 달라스나 아니면 잔 맥아서가 하는 그레이스 마스터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등 국민이 돼버리는 이상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둘을 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든다.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또 다른 이방인들 중에 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제 구분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구분되는 거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나중에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이튿날 이드로가, 즉 모세 장인이,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보고 충고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큰일, 작은일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 일을 다 감당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드로가 뭐래요?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17절에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하고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18절부터 보면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서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슨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니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예요? 정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God so commands you. 즉,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명기 1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재판장의 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17절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신학에 와서도 이것이 뚜렷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오면은 이제 그 당회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면 이제 결국에 당회가 그 죄를 다루게 돼 있어요.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즉 뭐예요? 그 당회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위도 다 잃어버리고 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장로라는 단어가 이 나쁜 단어가 돼 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장로는 안 한다고 나옵니다. 왜 장로하면은 나쁜 놈으로 나와요. 하도 나쁜 놈들만 있으니까. 진짜예요. 애들 물어보세요. 웬만한 젊은 애들, 이 패기가 있는 애들은 난 죽어도 장로는 안 한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됐습니까? 왜? 성경에 장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데 젊은 애들은 장로를 안 하겠다.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나 이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잘못하지만 교인들도 너무 또 한심한 것은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가 말씀대로 안할때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뭘 하라 그러지 않고 말씀에 없는 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건 여러분은 저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을 하는 거죠.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또? 그러나 물으라 그랬죠. 말씀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고. 책값을 하란 말이에요. 써 있는데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또? 그래서 당회가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가보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즉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당회에 얘기하라 이거죠. 그러면 뭐래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당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당회가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서 당회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늘에서도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도 순종을 안 한다. 심각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고 푼다. 이건 결정을 한다 이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재판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재판하는 순서나 재판에 필요한 모든 프로시저로 그 모든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OPC 당회는 두세 사람이라 그래서 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로 둘에 목사 하나. 그래야 당회가 이루어지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즉 당회와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몰라요. 가르칠 때는 다 끄떡끄떡 하다가 진짜 저희 뭐야 칠이 당하면 또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무슨 일이 터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된다고. 예. 무슨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때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진짜냐 아니냐가 나옵니다. 말이야 누구 못합니까? 근데 다 자기의 그 참 색깔이 나온 게 돼 있어요. 뭐 완전하게 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컨셉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에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참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죠. 그러나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모세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컨셉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누가 참 목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참 목사예요. 그 예수님께서 참 목사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목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는 잘못됐죠. 그러면 설교는 끝났어요, 지금 벌써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설교에 자기가 참여되어서 그 예수님이 다 해주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설교? 웃기고 있네요. 무슨 새로운 설교예요? 지가 어느 목사건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온다. 이런 목사는 멀리 하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새로워요? 새롭게는 벌써 다 해놓은 건데. 장로는 뭐예요? 누가 참 장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스려요.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에 장로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참여시켜 주시니까. 부르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집사는 누가 참집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집사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집사들을 뽑아서 세워서 참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다 어떠한 것도 다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도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목사가 잘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여기 재판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나 목사가 당회로 모여서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 이 하나님의 코트라. 지금 하나님의 재판소에 왔는데 거기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저는 저 뭐야 밥 먹거나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목사 모습이 없다고. 좋아요. 그러나 당에 와갖고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에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가. 내 쫓습니다. 네. 저는요 뭐 제발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에 참석해달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럼 왜 와요? 오지 마요. 왜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감히 와갖고 무례한 행동을 합니까?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콜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신정국가죠. 하나님의 나라. 즉 예표 수준이죠.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종이 되어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천국을 표하는, 예표라 그러면 안 되겠죠. 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천국에서 하여지는 그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순종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다 순종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그것을 증거해야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야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방법을 가져와요? 어떻게 교회가 뭐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한다면 사용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지금 이 출애굽기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5장에 이제 언약을 맺는 즉 동물 이 쪼갠 것 그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때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언약 맺으실 때 연기와 횃불로 임하셨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드로도 왜 멜기세덱도 이방인인데 이드로도 이방인이 언약을 맺기 전 사건. 지금 이제 제가 말했죠.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24장에 가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바로 그 언약 맺기 전, 즉 아브라함도 언약 맺기 전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여기 이드로도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번에 봤고,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십일조를 바치고 하는데, 여기도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절하고 입 맞추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맺으실 때 여기도 뒤에 보시면 연기와 불로 이제 임하시는데, 이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직분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몇번본 내용인데 한번 더 보죠.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물론 멜기세덱도 아버지가 있죠. 엄마도 있고 태어나려면. 그러나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이 엄마도 없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지금 그 멜기세덱도 제사장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직을 이렇게 만드시는 때가 모세 때입니다. 그죠? 그 모세 전에는 제사장이 사실 없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 때 벌써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이게 뭐냐 이거죠.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뭘 지금 주장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이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족속입니다. 아론입니다. 근데 그 아론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지금 알규면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참 제사장직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론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예표 수준이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못한 것임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빌어줬다. 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빌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레위 족속,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아브라함 밑에인데 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미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직은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금 제사장으로 오신 이거하고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 훨씬 더, 예? 높은 그런 제사장직을 올바로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의 모자람을 보여주듯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이드로가 구약의 언약 모세의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표 수준에서 천국을, 그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모세를 통해서 보는 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참 천국보다 항상 모자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즉,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올바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예요? 모세 뒤에 더 나은 세대가 온다 이거죠. 모세가 이룬 신정국가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세보다 더 완전한 이 미디에이터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경고한 이 내용들을 보면, 그걸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이 있어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기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죠? 가르쳐야죠.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장로들이 다스리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제덕이 겸전한 자,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만 읽으면. 근데 거기 설명을 해줘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아무나 세우라고 돼 있지 않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몇 군데 읽어보죠. 디도서 1장. 아니, 디모데 전서부터 읽죠. 디모데 전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그럼 장로라, 여기 장로라고 나오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사도 장로죠? 그래서 성경은 장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죠.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참 너무 재밌는 거는, 옛날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졌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직분을 줘봐라. 그러면 인간이 직분의 그 수준으로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가 아닐 때는 아예 엉망으로 하더니 장로를 시켜놓으니까 오, 사람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를 뭐 그 당시 40년인가 뭐 하셨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 그 목사의 엄청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엄청난 지식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뽑아놓으면은 직책의 수준까지 자라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목사를 따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와, 엄청난 경험에서 얻으신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으래요? 전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이 감독이라는 말은 overseer 즉 이 다스리는 직책 직분을 말하는데 장로죠. 사람이 감독의 즉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좋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윗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국에게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여기 여자들이란 말은 집사들을 여자로 세우라 여자들을 집사로 세우란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와이프로 나오죠. 즉 집사의 와이프들이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 바로 11절에 여자들을 집사로 세운다 그랬으면 11절에 여자들을 집사로 세우는 거라고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집사들은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집사들을 한 남편의 아내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는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도 없습니다. 왜? 여기는 안수를 주는 집사, 안수 집사를 얘기하고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것만 하나하나 따지고 가면은 뭐 이것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 그러나 좀 여러분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즉 자기 부인이 순종을 안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깔보기만 하는데 밖에 나와서 아예 대놓고 깔보는데 그런 사람을 장로로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인들도 같이 깔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여기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복종하는 자들을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디도서 1장에 가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거기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장로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장로 시켜요 말아요? 아, 난 참 한국교회 가보니까 장로 아들이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왜 장로로 세웠어요? 왜? 성경대로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 척 하다가 장로가 된 후에 그 아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장로를 박탈하냐? 그건 좀 출입기해요. 그러니까 잘 믿는 자녀가 있는 걸로 보여서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랬을 때는 지금 조금 출입기한데. 그리고 그 아들들이 18살이 넘어서 어른이 된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냐. 이것도 좀 추리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 믿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우면 어떻게? 옛날에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굉장히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조심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자라났으면. 한국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그 제가 고등학교 저 대학교 이럴 때 진짜 둘째가라면 서럽게 방탕하고 개판으로 사는 애들이 누구 아들들 누구 딸들인 줄 아세요? 목사 아들 목사 딸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저도 수많이 알고 있어요. 왜 같이 자란 친구들이었으니까 같이 자라났는데. 그리고 그 목사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아니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난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장로로 세우셔도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목사 아들 딸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네 마음대로 돌아댕겨요. 그것도 뭐 한두 살짜리를 그런단 말도 안 해요. 다 커갖고 네 살, 다섯 살짜리가 대로 목사 막 설교하는 데까지 와오면 아, 또 목사는 귀엽나 봐요, 그게. 그런 교회는 떠나세요. 지네 자식들을 디스플린을 안 시키려고 하면 그럼 교인들도 디스플린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고 어떻게 거기서 비헤이브를 해야 되는 거를 지 자식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소리입니까?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딴 사람이 뭐 예배 시간에 개판으로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 자식이나 잘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망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디스플린 안 합니까? 목사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알아요. 장로를 투표를 할 거냐 뭐 집사를 투표할 거냐 뭐부터 봐요. 그 자식들부터 보면 돼요. 잘 믿고 있나, 잘 복종하나, 방탕하다는 이런 소문이 없나,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빨리 갑니다.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아우 정말 아주 정말 요즘 젊은 것들이라 내가 그래. 아, 지 자식만 지네들한테나 귀하지. 뭐 예배까지 와갖고도 그냥 집에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지 자식이 그따위로 해봐. 당장 들고 나갈 거예요, 아마. 대통령 앞에 가갖고 자기 자식이 떠들어봐. 당장 입을 막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 멋대로 개떡으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화나요, 저는. 굉장히 화납니다. 왜? 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연속극 보면 참 그런 게 재밌어요. 왕이 이렇게 앉아있죠?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앞에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면 옆에 선 사람들이 뭐래요? 난리가 나요. 감히 여기가 어느 앞이라고 그따위 무례한 행동을 하니, 왕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난리예요. 큰일 나. 당연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걸?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례한 행동을 합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장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에겐 아직 장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피츠버그에 갔을 때 우리 찰리 데니슨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 저기 막 혼란이 났다, 애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장로를 막 혼을 내요, 그 자리에서. 응? 예배가 지금 방해되는데 너 거기 앉아서 너뭐 하냐고. 맞아요. 장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올바로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가를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장로가. 그걸 놔둬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혼자 못하고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계속 디도서 1장을 보면, 감독은, 아까는 장로라 그랬는데, 여긴 감독이라, 같은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심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목사나 장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아이고, 또 이게 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왜 거슬려 말하는 사람을 왜좀 봐주죠, 좀? 아니면 책망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해야 됩니까?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즉,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면 제가 그 입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고 막아야 돼요. 그것만이에요? 쭉 가서 13절,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아이고,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교인 다 나가는 거죠. 교인들 나가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사한테 삐져서 나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목사한테 왜 삐지죠? 입 막고, 책망하고, 엄히 꾸짖으니까. 그래서 나갈 사람은 내보내야죠.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안 할 거면 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할 거면서 왜 안수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정말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지금 여기 전도사님도 둘 있지만 정말 목사 될 게 아니면 그럼 노예예요. 무슨 기분이 나쁘고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지 저 사람 내 사람 기분 나쁜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기분 나쁘면 어때요? 기분 나쁘게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요, 지금. 몰라, 하나님 나라가 왜 망하겠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죠.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왜 함부로 안수를 줍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 안수는 우리 교회의 멤버십보다도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합니다. 예, 정말로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안수 받은 목사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에서 멤버십 인터뷰 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나? 못해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더 나은 세대가 옵니다.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사도행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죠.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백성들이 다 예언하고 지금 그때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시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다 선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대심에 참여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대심에 참여되고 예수님께서 왕 대심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세토록 저희가 왕노릇 한다.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즉 Counselor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문제들 지금 재판하고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지금 교회에 지금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 중에 문제들이 무지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갖고 오게 돼 있죠. 근데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도 지금 완전한 시대가 되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천국에서 당회가 있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 간의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 재판이 필요 없는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문제가 없죠? 저도 예수님을 순종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이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수준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신약도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된 때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때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한 현실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완전한 현실이 이루어지고 그 현실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면 서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안 되죠.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진짜 문제가 없어요. 오른밤을 맞아요? 그럼 왼밤도 내려주면 문제가 뭐예요? 왼밤을 못 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살짝 오른밤 맞으면 주먹으로 그게 오른밤을 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 겉옷을 달라? 속옷까지 벗어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없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자신이 제정하신 것에 의해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 심판하고 재판할 일이 아예 없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미움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벌써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의 지금 현실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아직 구약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당회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당회의 문제를 가져오면은 당회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하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하세요. 왜? 아직 당회가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끼리 해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가서 그거 죄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회개하자. 그래 죄다. 회개한다. 그럼 됐잖아요.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말씀대로 안 와요. 아니,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그 완전히 해결된 현실을 증거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 그 현실을 증거 못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죽어봐요.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천국 가서도 지가 날 미워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잠시 미워하게 놔두세요. 해결됐습니다. 그도 이제 나를 안 미워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 벌써 해결이 됐, 벌써 이루어졌다니까요. 내버려 둬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엄청난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현실이 시작됐다니까요, 벌써. 그게 나의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 불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없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 좀 불이익이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게 좀 화날 일이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게 이래도 여러분, 이게 현실이, 이게 영원한 현실이 아니에요. 영원한 현실은 지금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에요. 왜 이건 안 보고 그것만 보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다 해결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해결이 안된것 같이 살지 마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좀더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현실을 자꾸 증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현실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에? 벌써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고 그 현실에 맞게 사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해결된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아, 참, 어떤 인간을 놓고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저 이제 천국 가면 내 옆에 서서 같이 찬양할 놈이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엔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아니, 어쨌든 간에 내 옆에 서서 같이 찬양할 사람이면, 영원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옵션이 아니에요, 한국말.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히 사랑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천국 가서도 안할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세요.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 그런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 정말 더 완전한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내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려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이뤄 놓으신 현실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인을 만나든지 교인은 예,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교회 나온다고 다 믿어요? 그것도 아니고 교인은 아 해결이 됐구나. 여기 막 그냥 인상 부르키고 막 떠들 욕하고 그래도 해결이 됐네. 아니 제가 이게 웃기는 소리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지기 전에 이 분노와 막 억울함과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아직도 모자르니까 욱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욱하는 건. 그러나 그게 말씀을 가지고 아, 예수님이 뭘 이뤘나 보면 아, 빨리 끝내야지 그 저기 뭐야. 한 CD에 안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한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이 현실 안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